오늘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 로마의 역사학자가 기록했는데 이 타키투키스라는 분이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니 세계로 로마 제국이 전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그 당시 로마보다 어떻게 보면은 수도 로마보다 더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엇이 이 라오디게아를 이렇게 가장 그 부자 도시로 만들었습니까? 이 첫 번째는 금융업이에요. 금융업. 지금의 은행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틀리겠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리대금업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고리대금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섬유산업입니다. 양모, 그 다음에 그 목화를 통한 그 면들, 이러한 그 섬유산업이 이제 발달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의료산업입니다. 이 산업, 의료병원과 관련에 대해서 산업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의료산업이 발달했어요. 거기에 의료신과 관련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그 의대, 지금의 의대와 비슷한 그 의사들을 양육했고 또 그 근처에 그 온천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 라오디게아가 엄청난 이제 부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금융업으로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냐면은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교통의 요지예요. 이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주는 그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역업의 중심이 되는 그 거점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라오디게아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도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그 일곱 교회, 여섯 개의 교회에 비교해서도 그 있는 도시들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크스 2세가 이 라오디게아를 이제 만들었다. 이제 중요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가 언제 세워진 왕조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그 나누어진 그 신하들에 의해서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안티오크스 2세가 이 동방과의 그 무역을 이렇게 잘 하면서 이곳을 이렇게 거점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는 그 뭐 자본이 많은 사람들도 하지만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마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다가 와가지고 갚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업을 한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 그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금. 그러니까 금. 그 당시에 뭐 화폐들이 일정치 않으니까 이제 금을 중심으로 무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엄청난 이제 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양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 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은 양, 뭐 책을 보면 검은 양이라고 하는데 검은 그런 어떤 양모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그 섬유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옷을 만들고 그 안에 따뜻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밝혀냈고 그다음에 목화 재배가 가능해서 이 양모, 목화를 중심으로 한 그 옷감들을 만들고 공급하면서 엄청난 이제 부를 이룬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가는데 이 파무칼레라는 곳을 갑니다. 이 파무칼레가 관광지로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곳에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무칼레라는 그 이름이 파묵이 온천과 관련된 이름이 아니라 파묵이 바로 목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목화예요, 목화. 그러니까 그곳에 목화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드라마를 보면 로마의 옛 그런 어떠한 그 제국을 그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를 볼 때 원로원 아주 강대한 그 원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원로원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생각나세요? 무슨 색깔 옷을 입었어요? 로마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딱 이렇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두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르고 있는 거 흰색 옷이 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로마 원로원이라면 로마 제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얼마나 좋은 옷감으로 만들었겠어요. 그 흰 옷감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의 그 원로들이 입는 그 옷, 그 흰 옷을 이 라오디게아에서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다고 하면은 다른 부자들도 입고 싶겠어요, 안 입고 싶겠어요? 입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부를 모으는 거예요. 또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에 뭐가 있냐? 아주 온천이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뭐 어떤 왕이 그 피부병이 있을 때 한국에서도 온천에 가가지고 뭐 치료받고 오고 소나무를 갖다가 정이품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약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온천이 중요한데 이 라오디게아에 온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온천욕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치료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곳에다가 또 신전을 세우고 또 온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와 같은 그 의사들을 양육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눈병이 참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 특별히 그 소아시아 그쪽이 뭐 광야이기도 하고 건기 때는 막 모래바람이 하니까 눈병이 많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부르기아 가루, 식물에 나온 그 부르기아 가루를 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약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가 엄청난 부를 이룬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가 가면은 뭐 우리가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 좀 많이 황폐해졌어요. 무너졌어요. 뭐 다시 세운 듯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일곱 도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들이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힘들었어요? 이 지진 때문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지금도 그 지역에 막 지진들이 일어나면은 뭐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면 정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무너졌을 때 다시 도시를 재건하려면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막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엄청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은 우리는 로마 제국의 원조가 필요 없다,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를 향한 실질적인 충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척을 하지만 그 마음에 충성은 없어요. 네, 이러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현실입니다.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돈도 많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무엇이 없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더 중요하겠죠. 근데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을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물이 오게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봤지만 그 당시에 만들었던 수로가, 그 아치형으로 만들었던 그 수로가 지금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8km 정도 된 곳에서 이제 물이 오게 하는데 이 8km 정도를 딱 와서 라오디게아에 그 물이 오면은 그 물이 어떤 상태냐. 이게 미지근하고 이게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그 8km 이렇게 물이 흘러올 때 솔직히 깨끗하게 뭐 지금처럼 관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딱 그 물이 도착할 때는 한마디로 구역질 날 정도로 그 물의 상태가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정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미지근하다, 그 다음에 토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그 말이 그들에게 너무나 잘 와닿는 말인 거예요. 이 미지근하고 토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표현이 나지만 구역질만 날 만한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역질 나는 상태다. 너희들은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바로 그 옆에 그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파무칼레라는 곳 바로 그곳이 이제 그 바로 옆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정확하게 온천이 나오는 곳이에요. 뜨거워요. 뜨거운 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부에는 잘못 적었어요. 이 에베소 골로 상상 저 헷갈려요. 거기 에베소라고 적었죠. 혹시 주부 보시면 그 에베소가 아니라 골로세예요. 그 바로 옆에 또 골로세가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가지고 미지근하고 토할 만한 그런 물이 있는 상태고 하지만 돈은 많아요. 자, 그리고 위에는 뜨거운 물이 있고 또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동쪽으로는 아주 시원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엄청난 그 돈, 그걸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다 헛된 거래요. 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가 지금 뭐 부자라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너의 속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너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고리대금으로 뭐 사람들한테 막 돈을 가지고 막 그 금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그 금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그 흰옷을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원로원에도 공급하고 있는데 내게서 흰옷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 안약을 만들어가지고 절신히 팔고 있고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고 있는데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데 뭘 따라가고 있는데 수요하고 있는데 다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받으라. 이걸 다른 말로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다. 가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회개를 얘기한다면 회개는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한다는 것은 돌이킨다, 뭐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데 이 가짜를 향한 마음, 헛된 것을 향한 마음에서 진짜를 향한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진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열어버리고 그냥 가서 그냥 확 그냥 우리를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누구를 향해 하나님 확 휘어잡아가지고 그냥 이 회개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팍 푸시하면 여러분 네, 알았습니다 해요. 아니면은 꽉 화를 내요.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 공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막 반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를 갖다가 막 물러버리고 뭐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방법도 없었다 물러날 길이 없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시니까 하지만 그분 얘기고 솔직히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면은 하나님께 숙이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더 크게 반발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는 좀 세게 딱 눈빛만 해도 애가 말 잘 듣고 하더니 어느 순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더 세게 얘기해요. 내가 놀랐어요. 내가 소리를 좀 딱 질렀더니 얘가 그냥 이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엄청난 큰 소리를 딱 지르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그 아이하고 나하고는 끝장이에요.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적당하게 부모도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놀라워. 우리가 이 성화 보잖아요. 두드리시는데 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 열 수 있는 걸그리가 없어요. 이거 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편이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하니까 부모가 얘기하니까 누가 얘기하니까 마음에 어떠한 동의함도 없이 억지로 따라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억지로 누군가에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잔치, 우리 식사 자리에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억지로 준비한 곳에 가보세요. 그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지. 그런데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시카고에 왔을 때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한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시간을 기다렸어요. 멀리서 악수도 안 하고 저 테이블은 좀 뒤쪽이어가지고 구석에 있으니까 뭐 멀리서 그 대통령이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밥도 잘 못 먹고 왔어요. 자, 근데 제 테이블에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 총영사, 이 시카고 총영사가 관할하는 곳이 일리노이만이 아니라 이 중서부에 있는 다른 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직접 만나지도 않고 뭐 그 같은 공간에 있긴 있었지만 옆에도 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발치해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커피 한 잔 먹고 밥을 주긴 주는데 밥도 아닌 것 같은 거 먹고 왔는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좀 젊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왔냐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갔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어떠한 위치에 있길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높이는 거죠. 내가 이곳에 올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하나님의 식사에 그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과 뭐 아니면 높은 사람도 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 뭐 요새 한국의 그 신문들 보면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를 안다. 너 회사에 아니면은 그 기관에 엄청난 사람을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알고 보면 진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도 아는 척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좀 우쭐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잔치에,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건데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자리에 가기를 진짜 사모하면서 온 사람하고 억지로 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식사하는데 정말 인상 팍팍 쓰면서 그거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넣고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이 바로 이기는 그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 뭐예요? 확실하다, 진실하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증인은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돼요. 증인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증인이 가가지고 아, 긴가민가 하면서 되겠어요? 증인이 된다. 예수님 스스로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성지순례니까 그리스, 트리기에, 터키를 갑니다. 제가 가면서 그 지역이 어떤가 하고 나름대로 처음 가보니까 찾아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다 폐허예요. 다 폐허야. 내가 순간적으로 이 폐허를 왜 보러 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돈 내고 딴 데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곳을 왜 갑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같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너만 가는구나. 너는 돈 많아서 가는구나. 나는 돈 없어서 못 간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저런 분들이 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를 대표해서 간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갑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주신 경고라든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교회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서 그 증인들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진짜를 잘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뭐 뜨겁지도 않다. 지금 우리들에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적당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적당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든지 증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온전히 그 삶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